B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에 발사체를 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차례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발사체의 성격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철저한 감시 및 대비태세를 유지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새로운 발사체 발사를 인지하고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가 자국 영역이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날아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방해사항은 그러면서도 일본의 중대한 위협이자 심각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스티븐 무누신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조작국 명단에 오르면 일정 기간 양국 협의를 거쳐 시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기업 투자에 금융 지원이 금지되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제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의 연계 등을 비롯한 국제적 제재도 이어집니다.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환율 조작국 명단에 올린 것은 지난 1994년 중국을 지정한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이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지속해 통화 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왔던 오랜 역사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최근 자극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 재무부 발표에 앞서 국제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단행한 환율 조작의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한국인은 앞으로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방북 경력자를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어제부터 제한한다고 통보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ESTA는 미 국무부가 한국을 비롯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국민들의 입국 수속을 원활하게 해주는 혜택으로 상용 또는 관광 목적이면 비자 없이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번 ESTA 제한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행정 절차입니다. 북한 외에 이란과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비롯한 다른 테러 지원국들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최근 방북 경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원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 엠바고를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존 제재들을 확대해 국가 전체에 제재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베네수엘라 정부 관련 재산의 거래와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날부로 즉시 발효됐습니다. 다만 식품과 의약품, 의류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마두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데 비춰 베네수엘라 정부 자산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의 권력 남용 사례로 인권 유린, 시민들에 대한 자의적 구금, 그리고 언론 탄압 등을 명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충 중국 외교부 군비통제사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 사장의 오늘 회견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3일 가능하면 수개월 안에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밝힌 데 따른 중국 정부의 첫 번째 공식 반응입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후반기 연합 군사 연습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 두 발을 쏘았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과민 반응하지 않겠다며 평양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북핵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은 물론 미국과 한국 간 이견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지다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6도, 낮 최고 24도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후반기 연합연습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루어진 네 번째 발사인데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둘러싼 한국 정부 내 다른 입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연습 이틀째인 6일 또다시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3일 동안 이뤄진 네 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6일 새벽 5시 24분과 36분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쏘아올린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450km, 정점 고도는 37km며 속도는 마하 6.9로 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정보당국은 이번 미사일을 지난 7월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재원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발사체 발사 직후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이번 발사가 미한 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 군사 연습을 벌려놓았다고 비난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에서 정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장관들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미한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감시와 대비태세를 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 합의 위반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최현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도 5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6일 오후 정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인가를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본다고 답한 겁니다. 이에 청와대와 국방부의 입장이 다르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정 실장은 최근 정경두 장관과 거의 매일 직접 대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런 문제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소통 내용을 다 밝힐 순 없지만 충분히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과민 반응하지 않겠다며 평양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핵심은 외교의 문을 계속 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과민 반응을 하지 않겠지만 모니터하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일본과 한국 방문 중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미한 두 나라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시 중인 연합훈련에 대해 지금 단계로서는 앞으로 합동 군사훈련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연습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강성 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의미와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력 도모를 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고려한 압박용 메시지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길을 자위적 핵 무력을 구축하고 자력갱생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자기들이 핵 보유를 하고 그런 핵 능력 하에서 국가를 보유하고 자력갱생 경제를 통해서 경제를 건설하는 그러한 국가의 모습을
신 센터장은 6일 BOA에 북한의 이 같은 근본은 정치 사상과 군사,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강성대국 건설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벌이고 있는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호응이 없다면 과거 자신들이 지향해온 본래의 길로 되돌아가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 개념은 정치 사상 강국은 완성했다고 했고 군사 강국은 핵보유로서 완성됐고 자력갱생에 기초한 경제 건설을 한다는 거죠.
이에 따라 핵무력을 통한 자의적 억제 역량을 키우며 다시 미국과 대결 구도로 맞서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절대 보검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성렬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4월 12일 날 이제 김정은이 얘기한 거로는 어떤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자력갱생을 기치 높이 들겠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더욱 강화한다 뭐 이런 건데.
미국과의 협상 구도에서 벗어나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는 겁니다. 조 의원은 이어 핵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2017년의 상황을 답습하는 옛길이 되는 만큼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미국 실무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 등 미국의 전향적 자세를 가져오라는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새로운 길을 언급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실무협상을 앞둔 전략으로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담화를 보면 여전히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향후 있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도 자기들은 협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연말까지 또 미국에게 시간을 주었고.
그러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모라토리움도 무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핵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봤습니다. 실제로 미한 연합훈련을 시행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공표가 있었던 만큼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미국과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전제를 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압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의 외무성 담화 내용은 출처와 방식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을 했느냐에 따라 수위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예, 네, 최선이 북한이 직접 나와서 했다거나, 예, 네, 그렇게 할 때는 좀 이제 강도를 세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변인이 무슨 뭐 아나운서하고 대담 형식으로 할 때 나왔다거나, 대변인의 성명으로 이렇게 했다고 할 때는 좀 겁주기한 게 많아요.
한편 김 교수는 미한 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북한의 추가 도발은 이어질 것이며,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와 같은 발사체 발사 외에 사이버 공격 또는 한국을 목표로 하는 국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미한 훈련에 대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과 한국을 함께 비난하며 새로운 길까지 언급했지만 이 같은 주장과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의 본질은 내부 통치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핵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한일 3국 안보 공조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북핵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은 물론 미국과 한국 간 이견도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몇 년간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공조해왔던 두 나라의 협력이 트럼프와 문재인 행정부 아래서 더욱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양보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양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북한에 더 이른 시점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걸 선호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를 추구하면서 대북 접근법을 조정해왔는데 지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은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630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미북 남북 외교는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정의와 양보 시점과 순서에 관한 이견으로 더 이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동맹 관련 비용 분담 문제에서도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페르시아만에서 상업 해운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 보안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동맹국들의 분담금 문제를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건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한 건 미한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 능력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 한국과의 관계가 한국의 대북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북한 경제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 때문에 북중 관계를 염두에 두고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데다가 과거 중국이 한국의 정책 결정에 반대할 때 한국 기업의 보복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적대감을 일으키는 걸 피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일 갈등으로 인한 미한일 삼각공조의 어려움도 지적됐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에 이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화해 국면에 있는 시기에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한일 3국 간 안보 공조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성인 10명 중 절반은 북한 정권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부정적 평가보다 많았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유가브가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의 우방과 경쟁국 12개 나라에 대한 인식을 다양한 계층별로 조사한 결과 북한을 적대국으로 간주한다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북한의 비우호적이라는 응답 24%를 포함하면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이 북한 정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답변은 특히 부유층에서 더 많았습니다. 가족소득이 연 10만 달러가 넘는 응답자들은 62%가 북한 정권을 적이라고 답했고 비우호적이라고 답한 24%를 합하면 부유층의 86%가 북한 정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수입 5만 달러 이하 저소득층 응답자는 45%만이 북한을 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 응답자의 53%가 북한을 적이라고 답해 흑인 49%, 히스패닉 46%, 기타 44%보다 높았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가운데는 51%가 북한 정권을 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는 68%가 북한 정권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아울러 진보층의 62%가 북한을 적이라고 간주했고 보수층은 50%가 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전통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비판하고 인권을 더 옹호하는 미국 진보층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최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선 일본에 대한 우호적 답변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일본을 동맹으로 간주한다는 응답은 38%로 35%를 받은 한국보다 3%가 더 많았고 친근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두 나라가 모두 33%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7%, 비우호적이란 응답 8%를 포함해 15%가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 일본은 적으로 생각한다 3%, 비우호적 6% 등 9%만이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을 동맹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가족 연봉이 10만 달러가 넘는 응답자와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간주하는 나라는 12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영국이 5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캐나다 52%, 프랑스와 이스라엘 40%, 일본 37%, 독일 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장 적대적인 나라는 51%를 받은 북한 다음으로 이란 48%, 러시아 37%, 중국 17%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는 중국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란 답변 39%를 합해 5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가부가 지난 2일과 3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트위터 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가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트위터에서 김 위원장은 신뢰를 어겨 나를 실망시키길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얻을 수 있는 게 아주 많고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훌륭하다 16%, 좋다 13%, 괜찮다 23% 등 52%가 긍정적이거나 무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반면 끔찍하다 30%, 나쁘다 18% 등 48%가 부정적 견해를 보여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또 김정은과 북한이 지난 며칠간 세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는 미국과 북한이 서명한 싱가포르 합의 위반이 아니며 단거리 미사일은 당시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트위터 발언에 대해서도 응답 비율이 같았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 49%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트위터 글이 끔찍하다고 답해 가장 부정적이었고 가구 수입으로는 연봉 10만 달러 이상 응답자의 36%가 끔찍하다고 답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백인 응답자의 56%, 연봉 5만 달러 이어 저소득층의 52%가 긍정적 혹은 무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 유권자들의 성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겁니다. 특히 2016년 대선 투표 지지자층에선 트럼프 후보 지지자의 41%가 북한 관련 트위터 글이 훌륭하다고 답한 반면 클린턴 지지자들은 66%가 끔찍하다고 답해 큰 대조를 이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8년 사이 북한을 다녀온 한국 국민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 방문 이력자는 앞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미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한국인에 대해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는 미국 측 통보가 있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다면 따로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여행 허가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나라 국민에게 관광, 상용 목적의 경우 비자 없이 미국을 최대 90일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별도의 심사와 대면 인터뷰 없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합니다. 현재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했다면 미국 정부의 전자여행 허가제 발급이 불가능한데 여기에 북한이 추가된 겁니다. 한국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의 6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미측과 여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안들을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미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 대변인은 다만 북한을 다녀온 기록이 여권에 남지 않는 만큼 자발적인 신고 체계를 따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교류와 접촉 등 일방 통행으로 가지 말라는 경고란 겁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입니다.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북한과 이렇게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뭔가 잠깐 활로를 뚫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전달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란 갔다 온 사람들 미국 들어오려면 페이퍼 비자 받아야 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조심해서 해라. 제재 잘 지켜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이란, 시리아 등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킨 만큼 대북 압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 거래 등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조치란 해석입니다.
미국이 뭐 이란이나 시리아나 그런 나라들을 갔을 때 그 비자에 대한 그런 제한들이 있었는데 뭐 북한도 거기에 적용되는 대상이 됐다라는 것이 글쎄요 미국에서 일정 부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라고 볼 수 없지만 불편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과의 거래를. 특히 또 지금 남북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움직임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의 일정 부분 또 상당히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8년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 이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이번 미국 측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 국민은 3만 7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방북 이력자가 긴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미얀마 군부에 제공한 무기들이 중대한 인권 유린에 사용되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미얀마에 대한 무기 금수와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에도 딴마도로 불리는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제공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미얀마 진상조사단은 5일 미얀마 군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등 적어도 7개 나라 14개 기업이 미얀마 군부의 끔찍한 인권 기록이 널리 공개된 2016년 이후에도 무기와 관련 장비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국영기업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2016년 이후에도 미얀마 군부의 재래식 무기와 관련 물품을 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북한의 주요 무기 수출회사로 2009년 4월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8년 2월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미얀마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체계뿐 아니라 다연장 로켓 발사대와 지대공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받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요원들이 미얀마 국방산업국 시설들에 파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단의 크리스 시도티 위원은 보고서와 함께 공개된 동영상에서 아직도 미얀마 군부와 계속 무기 거래를 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military now has a 70-year track record of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미얀마 군부는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일부 범죄에 대한 책임 등 지난 70년간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시도티 위원은 미얀마 군부에 군사 무기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군부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등 7개국이 미얀마에 대한 무기와 군사 관련 이전과 지원을 허용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등 7개국은 제공된 물품과 지원의 형태를 볼 때 자신들의 행동이 미얀마 국민들의 인권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알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얀마 군부의 혐오스런 인권 기록이 널리 알려진 만큼 북한 등 7개국은 미얀마에 대한 무기 이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015년에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고 민간정부가 수립됐지만 의회와 내각, 경제 등에서 군부가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얀마에 대한 무기 금소와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엔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 결의 이행 보고서가 600건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등 5개 상임 이사국과 한국, 일본은 모두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고 중국이 한 건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 결의 이행 보고서가 600건을 돌파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달 15일 결의 2397호 8항에 대한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며 루마니아에 북한으로 송환시킬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의 이 보고서는 안보리에 제출된 600번째 이행 보고서로 지난 2006년 11월 호주가 첫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약 12년 8개월 만입니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지난 2006년 10월 채택된 1718호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이 결의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북한의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나라들의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동결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어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결의 1874호가 채택됐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뒤에는 2094호가 채택됐습니다. 안보리는 이후에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결의를 채택했는데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한 결의 2397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대북 결의는 1718호부터 2397호까지 모두 11개로 이 가운데 유엔 회원국들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결의는 모두 8개입니다. 가장 많은 이행 보고서가 제출된 결의는 1718호로 5일 연재 151건이 제출됐고 이어 2270호 114건, 1874호 112건, 2397호 110건 순입니다. VOA는 대북 제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의 이행 보고서 제출에 대해 별도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7개 나라는 단 한 차례도 예외 없이 8개의 결의안에 대해 유엔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한 번도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고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영국, 러시아는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기한 내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고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세 차례 지각 제출했습니다. 기한을 가장 안 지킨 나라는 중국으로 결의 2371호와 2397호 두 차례를 제외한 6개의 결의에 대해 이행 보고서를 지각 제출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들 7개 나라가 제출한 대북 결의 2397호 8항의 중간 이행 보고서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만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조항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5개 나라는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으로 송환시켜야 할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 3만 23명의 노동자 가운데 1만 8,533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공개되지 않아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노동자 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6월에 북한 주민 61만 5천여 명에게 2,300여 톤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최근 공개한 6월 국가보고서에서 지난 6월 북한에 2,287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66%인 1,523톤은 영양강화식품의 형태로 전국 9개 도 60개 군의 가장 취약한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지원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타가소 어린이 32만 5천여 명, 유치원 어린이 10만 1,100명, 기숙사 어린이 6,300여 명, 소아병동 어린이 2,970여 명, 임산부와 수유모 11만 4,500여 명, 결핵 환자 8천 명이 수혜 대상이었습니다. 6월 대북 식량 지원의 나머지 33%는 옥수수 764톤으로 8개 추로 사업에 참여한 성인 5만 7천여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들은 나무 심기와 제방 건설 등 마을 복구 사업에 참여하고 식량을 받았습니다. WFP는 가뭄, 폭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줄이고 농촌 지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WFP는 7월부터 12월까지 올 하반기 대북 지원을 위해 3,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식량농업기구 FAO와 긴급식량안보조사를 실시한 이래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내 활동계획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WFP는 지원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WFP는 앞서 식량실태 조사 이후 대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국제 제재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으로 대북 지원 공급망이 무너지고 지원품 운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물품을 확보하고 북한까지 운송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고 선박회사들은 까다로운 수화물 검사와 벌금, 다른 항구 입항 금지 등을 우려해 북한 입항을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WFP는 이 같은 영향으로 영양 강화식품의 생산과 분배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미국의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 탈퇴가 러시아와 중국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방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할 계획을 밝혀 미중 간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이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소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2일 발간된 미국의 INF 탈퇴 그 이후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INF 탈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확장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일본 당국자들의 발언을 전한 언론 보도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밝힌 일본 당국자들의 발언을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INF 탈퇴가 유럽과 향후 군축 노력들에 미칠 결과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하이크 마스 독일 외교장관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INF는 핵탄두 운반 주요 수단인 사거리 500에서 5,500km 지상발사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배치, 운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2일 공식 파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INF 파기 하루 만인 3일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미국과 중국의 영내 패권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5일 글로벌타임스와의 공동사설에서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꼽히는 한국과 일본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설은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의 집중 목표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면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한국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한 충격보다 심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 간접적으로 적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INF에서 금지한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러시아도 똑같이 금지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가 오는 9일로 예정된 미한 국방장관 회담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공격용 미사일 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주는 미국의 미사일 체계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 요청이 없었다며 앞으로 그런 요청이 있더라도 거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 배치를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거나 다른 요구를 제기할 또 하나의 핑계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ill use this as another excuse to either not negotiate or to make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를 핑계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상 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North Korea usually doesn't agree to negotiate because we're being
미국이 북한의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과 관련해 두려운 것이 있어야 협상에 나오고 타협할 준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탈리아 기업 아그로텍 스파가 신청한 대북 인도주의 물품 반입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아그로텍 스파는 유럽연합과의 계약에 따라 대북 지원 물품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업체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아그로텍 스파의 요청에 대한 면제 승인을 확인하고 서한과 함께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식량 안보 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재 면제를 신청한 뒤 지난달 25일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번에 반입을 허가한 품목은 트랙터 26대와 탈곡기 30대 등 농기구와 필터, 배터리, 볼트 등 농기계 유지 보수에 필요한 각종 부품 200여 종입니다. 제재 면제 허가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동남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탈북민 데이비드 리시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하나원 출소 후 지금의 남편인 데이비드 리시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한효순 씨.
호주도 놀러 갔었고 캐나다 갔었고 뭐 유럽 쪽에 스웨덴, 뭐 덴마크 이게 다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차 여행으로 다니기도 되게 좋. 기차로 다 다니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딸 아들 낳고 한국에서 살면서 해외 여행의 기회도 가져봤는데요.
그쪽 나라들은 비자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캐나다도 그때 막 한동안 사람들 많이 북한 분들 많이 가셨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저희가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만나봤었거든요. 어떠냐 뭐 이런 걸 하는데 비자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은 원래
10년 동안 한국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았지만 데이비드 리시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비숙련 취업 이민.
찾아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닭공장으로 들어오는 일하면 1년을 그 일하게 되면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심하면서 한번 그 이주공사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왔고 한번 어떤 건지 알고 싶다 그랬더니 면담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갔거든요. 가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래도 약간 너무 왜 이민사기 이런 것도 인터넷에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이주공사에서 이렇게 돈을 하고 이런 것도. 그래서 한번 만나나 보자 이래서 만나봤는데 아 이거는 사기는 아닌 것 같다. 예, 이래가지고 저희는 그 3월 달에 바로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계약금을 드리고 그리고 1년 한 10억열 그 정도 준비해가지고 영사하고 인터뷰를 한국에서 다 하고 그래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한 달 있으니까 집 주소로 그 영주권이 배달이 되더라고요.
비숙련 취업 이민은 학력, 경력 필요 없이 누구나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한효순 씨와 데이비드 리 씨 부부가 선택한 미국 이민 방법이었습니다.
이주공사들이 이렇게 이민 이렇게 해주면 자기네가 서류 이런 거를 다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또 그 미국에 스폰서 해가지고 닭공장 계약해서 오는 거잖아요. 스폰서를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우리의 서류, 그 다음에 뭐 중간에서 또 미국에서 또 뭐 그 하는 거에 뭐 이런 거를 중간에서 다 해주는 데가 이주공사더라고요. 그게 저의 3만 불 드렸어요. 이거 단계 단계마다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 전부를 드리고요. 미국 정부에서 노동 승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되면 또 만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영사하고 또 인터뷰를 미국에 들어오려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영주권 받기 전에, 그 전에 또 만불을 주고, 그래서 3만 불 정도를 주고 또 수수료라는 게 또 더 들었죠. 왜냐하면 또 뭐 비자를 또 받는데 또 돈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한 사람당 얼마 필요하고, 또 미국에 얼려니까 또 건강검진도 또 주사를 또 맞아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놓은 것이 힘이 됐습니다. 혹시 닭고기 가공 공장과 계약이 끝난 후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효순 씨는 산업용 미싱 기술을 배웠고, 데이비드 씨는 용접 기술도 익혀놨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리 씨 가족은 2016년 바로 조지아주의 작은 시골 마을 스테이츠보로에 도착했습니다. 1년 동안 데이비드 리 씨가 일을 해야 하는 닭고기 가공 공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기대감으로 미국 땅을 밟았던 탈북민 가족.
그 스테이츠보로 있을 때는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집도 다 알아보고 들어오고, 뭐 단일 회사도 다 정해진 거잖아요, 일단은. 근데 이게 끝나고 난 다음부터 되게 무서웠어요.
처음 왔을 때는 별로 그렇게 두려움 같은 거는 없었고, 좀 기대랄까, 기대 그런 게 기대가 많았죠, 그냥.
영주권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기대가
있었지만. 도착해보니 거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로 비숙련 취업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첫날 오리엔테이션이네요.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가서 등록하는 날이 있었는데, 제일 첫날 닭공장에 이렇게 차들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닭들 이렇게 쫙 이렇게 닭장에다가 실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와, 냄새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 안에 들어가서 저 냄새를 1년 동안 맡아야 되나 하는, 진짜
살아있는 닭들이요?
네, 들어갈 때는 살아있는 이 케이지에다가 이렇게 쇠로 된 케이지에다가, 그러니까 트레일러가 트레일러죠. 트레일러에다가 그 케이지가 막 짤망짤망하게 쫙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농장에서 아마 실어오는 거겠죠. 차에다 한 차씩 들어오거든요.
몇 마리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오나요?
한 케이지, 한 케이지에 한 10마리 이상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런 케이지, 조그마한 케이지가 몇십 개 있으니까 한 엄청 될 거예요.
꼬꼬대 꼬꼬, 10여 마리의 닭들이 갇혀있는 닭장 수십 개가 트럭에 실려오는 장면을 지켜본 데이비드 씨. 일이 고되니 체력을 키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먼저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뭐 일이 빡세니까 뭐 아마도 헬스장 가서 좀 운동도 좀 하고 마야하고 와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루도 한 8시간, 한 거의 9시간 되거든요. 일하는 게 8시간. 그 점심시간 빼고 하면 8시간 한 15분, 20분 이 정도 되거든요.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이 그냥 서 있어야 되니까, 서서 뭐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진짜 운동하셨어요?
아니요, 그렇다고 운동한 건 아니고요. 네.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랬죠. 아,
오시자마자 오리엔테이션 하시고 아이들이랑 주말에 좀 놀고 그러셨구나.
예. 예.
그리고 이제 첫 출근이 월요일이라고 하셨었는데,
예,
그날 어떠셨어요? 네, 냄새 확 맡으시면서 작업장에 딱 들어가셨을 텐데, 일을 배우셨나요, 첫날?
거기에서 일을 그걸 책임지고, 뭐,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뭐, 작업, 옷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옷은 아니고, 여기 가운 같은 거 하나씩 주고, 일할 때 네. 그 쓰는 그 장갑이랑 해서 뭐 기마개랑 뭐 장화 이런 걸 막 주거든요. 그걸 지급해 주시는 분이 다 하나씩 지급해 주고 여기 한국 온도로 한 10도 정도 되거든요. 엄청 추워요.
예.
뭐 첫날에는 그렇게 추운 걸 몰랐는데 한 며칠 일하다 보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그럼 별로 특별히 뭐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네. 좀 지겨운 일이었죠.
네.
어렵지 않지만 지겨운 일. 데이비드 리 씨가 1년 동안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닭가슴살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라인에다가 이렇게 일줄 맞춰서 쫙 넣으면 물로 이렇게 촥촥 해서 이렇게 너겟 사각으로 다 만들거든요.
물로 잘라줘요?
예. 칼날 일반 커터 이런 나무나 이런 거 자르는 이런 걸로 하면 일을 하던가 좀 그 중에서 여기에 쇠나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그걸 물로 다 자르거든요. 제가 한번 이 라인에다가 그러니까 이 기계 이 고기를 자르는 이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에 들어가게끔 컨베이어가 있거든요. 컨베이어에다가 이 닭가슴살을 일렬로 쫙 맞춰 놓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쪽 반대가 딱 이런 식이에요. 컨베이어가 가면 이쪽. 그러니까 양쪽으로 두 분이 서 있고 저하고 예, 마그결에 다른 분 있고 그다음 이쪽에 또 한 분이 기계 들어가기 전까지 또 한 명 또 두 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대충 먼저 라인을 맞춰가지고 착착착착 이 닭가슴살을 이렇게 된 걸 착착착 놓으면 이 뒤에 있는 분들은 이게 들어갈 때 이걸 좀 더 가지런하게 처음 놓는 사람이 완벽하게 놓을 수 없거든요. 이걸 고기가 잘 잘리게끔
기계에 밀려온 닭가슴살들이 모양 좋게 잘 잘라지도록 고르게 배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같은 일을 1년 동안 해야만 하는데요. 이 과정이 끝나면 소위 졸업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리 씨는 당시 자신과 함께 이주 공사를 통해 이 비숙련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일을 시작한 한국 사람이 10명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들 중 한 명은 중도에 포기했지만 대부분은 1년 계약 기간을 무사히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데이비드 리 씨 부부의 네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남북전쟁 시의 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1945년 8월 6일 월요일 오전 8시경 미국의 B-29 전투기가 일본 히로시마시에 길이 3m, 무게 약 4톤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입니다.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거대한 섬광과 함께 버섯 모양의 구름 기둥이 치솟았고 8만여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도시는 거의 전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월 9일 또 다른 B-29 미군 전투기가 이번에는 나가사키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나가사키시에서는 약 4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이후 두 도시에서 방사능 노출과 관련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연합군의 항복 요구에 끝까지 버티던 일본은 결국 나가사키 공격 6일 만인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약 6년간의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립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인류사 최초로 원자폭탄이 전쟁에 사용됐고 수백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핵개발을 담당했던 맨하튼 프로젝트와 미군 표적위원회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원자폭탄을 투하할 장소로 몇 개 도시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목표 도시 선정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폭격으로 일본이 받을 충격의 정도, 또 국제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등이었습니다. 도쿄는 일본의 수도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이 됐지만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고 인구 밀도가 높다는 점에서 배제됐습니다. 1932년 8월 6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에서 세계 최초로 국제예술영화제가 개최됩니다. 세계 영화제 가운데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제1회 베니스 영화제가 열린 것입니다. 이 영화제의 시작은 가장 오래된 국제미술전인 베네치아 비엔날레 제18회 때 처음 시작됐고 최초의 최우수상은 관객의 투표로 결정됐습니다. 1934년부터 1942년까지는 최고상이 무솔리니 상이었습니다. 개최 당시 파시스트 정권인 무솔리니 정부가 이탈리아 문화 정책을 선전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무솔리니 정권을 지나 제대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들어와서부터입니다. 베니스 영화제는 변화를 모색했고 진보적이며 영화의 본질을 잘 살린 영화에도 문호를 개방하면서 현재는 프랑스 칸 영화제 그리고 독일 베를린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